2020년 2월 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고 병실과 의료진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임시 진료소와 병실을 마련하였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대구의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의료인들이 대구 의료 봉사에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구로 들어와서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것이죠. 대구의 한 병원에 의료 봉사를 지원했던 간호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도착한 대구 의료원에는 2월 23일 당시 확진자 118명이 입원해 있었고 계속해서 환자가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배웠지만 막상 방호복을 입고 격리 병동에 들어서니 긴장으로 숨이 막히고 땀으로 고글에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몸이 캡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폐쇄 공포증이 몰려왔지만 김서린 고글 너머로 보이는 동료의 눈을 보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냐 불안해하던 환자에게 손 한번 내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 야속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환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방호복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이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퇴원한 환자들의 감사의 메시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정 병원에 가면 퇴원한 환자들의 감사 편지를 모아서 게시판 한쪽에 이렇게 게시해 두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짧은 감사의 메시지 하나가 의료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감사의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됩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 덕 보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기뻐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이상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인간의 덕을 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간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는 이 감사의 고백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열매로 인한 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추수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한 감사의 고백처럼 보이죠. 그러나 맥추절을 비롯한 감사절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배경이 어디냐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받았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땅에 이르게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기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기업은 어떠한 땅이어야만 합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많은 인생의 짐이 가득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이 살기는 좋은가, 그 땅이 비옥한가를 한번 정탐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굉장히 큰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도 같습니다. 어째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점령해야 할 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다, 치열한 땅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땅은 어렵고 힘들고 아낙 자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직장이며 학교이며 나라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은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점령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통해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약속의 땅,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결코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지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의 현장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눈물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그분의 언약이 있을 때,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소망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편없어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삶의 현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의 현실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만큼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라면 항상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고통 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흘러간 과거일 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역사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신념과 그 관점의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라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소수였지만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압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동일 이 사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그들은 단지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서 막 울부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눈물의 고백은 아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었기에 그들의 눈물에 반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소리에 반응하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여러분의 탄식과 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탄식 소리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력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그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기에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한 이 사사기서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반복되는 사이클 아닙니까? 고통 중에 가하게 될 때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위기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 중에 거하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생의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함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열매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열매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들이 먹었던 주된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주된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양식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양식의 특징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딱 하루 먹을 양만 걷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상의 양식을 저장해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이 하루인 양식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40년을 만나로 살아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는 했지만 항상 인간의 욕심과는 상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욕심입니까? 좀 더 쌓아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살게 될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얻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간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얻었으니 이것은 나에게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수고의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까?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물. 여러분,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열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열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게 되는 양식, 뭐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장이 뛰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떠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가지란 분복과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면 복을 얻지 못하는데 사명 쫓아가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의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보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